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한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요. 병 고치기도 하셨고, 또 물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뭐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복음서에 골고루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덩이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지요. 이 기적 하나만큼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네 사람 모두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의심할 나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네 명의 증인이 있으면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마테마가 누가는 이세 명은 조용한데 이 사도 요한 혼자만 증언하고 있으면 거짓이 됩니까? 예컨대 그 물을 이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이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는 언급하지 않거든요. 요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죠. 그럼 그것은 그 의심의 여지가 있는 기적입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 복수의 증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믿음 때문이지요. 그렇게 다들 우리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 좀 멀쩡하다 못해 참 교육도 잘 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 분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세상인데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저 받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 모두에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성경 어디 구석탱이에 작게 기록되어 있는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배불리 먹는 사건인가라는 거지요. 20세기 탁월한 정신분석학자 가운데 이 자크 라캉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뭐 자세히는 모를지라도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프로이트와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자기만의 욕망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 유명하지요. 사람은 남의 재산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욕망, 남이 가진 꿈 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매력없고 못생긴 남자가 한명 있다고 합시다. 누구도 그 남자하고는 데이트하기 싫어하고 차도 한잔 마시기 싫어합니다.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이 박보검이라든지 원빈 같은 막 멋진 남자를 세워두고 미리 이 지시를 받은 여성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못생긴 남자한테 가서 데이트를 막 신청하는 겁니다. 원빈하고 이런 박보검을 무시하고, 저 남자 너무 멋있다고. 막 찬탄을 막 자기들끼리 막 질투하고 막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 여성들 가운데 이 정상적인 여성 한 명을 넣습니다.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나 빼고 모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못생긴 사람을 원하니까 나는 그냥 원빈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원빈을 원하지 않는 그 순간, 자기 자신도 원빈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정확히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바라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 지구상에 혼자 남은 사람에게 욕망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욕망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랄 것도 없겠지요. 외로움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죠. 자, 이 구절을 참 들을 때마다 이 마음 아픈 게참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처음 대학 갔을 때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청년부를 갔는데 이 청년부가 한만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매주 막그 하루에도 막 결혼이 막몇 건씩 겹쳐서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팀에서도 계속 뭐 누군가와 막 사귀고 막 결혼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보다 이 한참 위에 있는 이 아저씨 같은 이 형님이 저희 팀의 리더였는데 아주 쾌활하고요.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하는 이 노총각 직장인이었습니다. 이 말이 노총각이지 겉으로는 아저씨였습니다. 나이를 감히 묻지 못하는 애. 아, 저분은 집사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같이 어울리고 있다. 또 따르는 동생들이 막 많았어요. 자매들이 유독 안 붙더라고요. 형제들은 그 형님 막 돈도 잘 쓰고 막 말도 재밌게 하고 하니 줄줄 따랐는데 하이 자매들이 안 붙어요. 저도 당시 어려갖고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 형님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뭐 살고 있으니 뭐참그또 여유도 있고 이랬습니다. 늘이 구절을 농담 삼았어요. 야, 나는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데 왜 하나님 짝을 안 주시냐. 듣다 보니 나중에는 그 안쓰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제는 막한 50줄 됐겠다 싶은데 결혼을 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지금 생각해보면 참그 외롭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때야 뭐 어린 생각에 아 형님 보면 돈도 잘 보고 막 성격도 호쾌하고 우리한테 막 돈잘 쓰고 뭐 자가용도 있고 해가지고 막 부럽다 이런 생각 들었지만 참 마음 한켠이 얼마나 외로우셨겠나 싶습니다. 아, 미안하기도 하고요. 막 눈치도 없이 매일 막 시끄먼 남자들 막막 우르르 몰리 다니면서 막밥 사주세요 막 해가지고 아, 참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래전 나온 영화 중에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인기 워낙 많았으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톰 행크스가 주인공인데 페덱스 직원인데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무인도에 혼자 남겨지게 되는 상황에 그 벌어지는 일들을 다뤘습니다. 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놓지요. 배구공에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혹시 무슨 이름인지 기억하는가요? 아, 예, 다 기억 많이 하시네. 윌슨, 맞습니다. 윌슨이라 붙여줍니다. 그리고 윌슨하고 늘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배구공 얼굴하고. 이 4년 동안 무인도에 있으면서 이 배구공 윌슨이 자기 친구가 된 거죠. 어느 날 윌슨과 함께 뗏목을 타고 또 바다 위로 가다가 막 물고기도 낚시해서 잡아먹고 하다가 잠시 낮잠에 들지요. 그 순간 윌슨이 이 파도에 떠내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공은 뒤늦게 떠내려가는 윌슨을 보고 구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이 배구공 친구 이 윌슨을 향해서 미안하다고 소리치며 오해를 합니다. 아마 그 장면에서 그 우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때 참 우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톰 행크스 또 연기 잘했어요. 잠시 그 장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 같긴 한데, 그죠? 참 영화를 보면 공감이 많이 갑니다. 예, 무인도에 떨어지면 그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이란 외로움. 유튜브 영상인데 댓글을 보면은 나도 울었어라는 이 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나 소설에서는 사람이 혼자 남겨지는 것을 재앙으로 묘사합니다. 혼자 남겨진 사람을 축복으로 묘사하는 작품은 없습니다. 보다 근래에 개봉한 이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맷 데이먼 나오는 영화입니다. 화성에 혼자 남겨지는 겁니다. 화성에 혼자 남겨졌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다름 아니라 그 혼자라는 사실 자체입니다. 혹시 안 보셨으면 보세요. 그거 정말 재미있습니다. 윌 스미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나는 전설이다 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 지구상에 혼자 남겨진 인류로 등장하죠. 항상 그 개 한 마리 데리고 다닙니다. 개 없이 못 버티거든요. 사람은 혼자 못 버팁니다. 우리는 막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막 빚만 잔뜩 있고 막 아이고 이 세상 지긋지긋하다 하는 사람도요. 막상 혼자 남겨지게 되면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지구상에 혼자 남겨지면 그 얼마 좋을 것 같아요. 뭐 넓은 집도 뭐 가질 수 있고 뭐 좋은 자동차도 뭐 가질 수 있고. 하지만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좋은 차도 먼지 한 톨만큼의 가치도 없게 되기 때문이죠. 여성들 그 화장품 팔고 향수 팔고 하는 가게 중에요. 그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 자매님들께요. 그 묻는 사람만 바보 될 게 뻔하고 혹시 그 형제님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크리스찬 디올 아십니까? 김 기자님 아십니까? 아 예, 아, 아시네.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예, 미국에서 알았습니다. 저는 뭐 크리스찬 머시기 하길래 아,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하니까 뭔가 이 성경적인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알겠는데 이 디올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 라틴어 같기도 하고 아, 뭐 신학을 몇 년 공부했는데 모른다고는 못하겠고 알고 보니 그 화장품 가게 이름이더라고요. 이 공항 면세점 같은 데 가니까 막 널려있더라고요. 아내한테 하나 사줄까 싶어서 봤는데 뭐 찔끔 담아놓고 가격은 보니까 뭐 엄청 비싸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제가 다시 내려놓으면서 그래 한국 사람이 참 그 한국 화장품 발라야지 하고 한국으로 갔더니 한국 화장품이 더 비쌌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이 지구상에 자기 혼자 남았는데 크리스찬 디올 그거 막 그거 바른다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공허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간혹 우리 사회는 남들보다 너무 부자라서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 보안과 안전상의 이유로 높은 담장 쌓고 살아갑니다. 그럼 반드시 공허감 느낍니다. 그러니 순도 높은 그 값비싼 마약의 최대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비싼 마약들 그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사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살 수 있는 마약이라 해봐야 그나마 좀 적당한 값이 고급 마약들은 못 사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건축물 이래봐야 뭐 몇백 년 전, 뭐 천년 전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 피라미드 같은 것은 이 4천년이 넘은 그 건축물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충격이 남달랐습니다. 그거 딱 보고 든 생각이 지금의 미국보다 당시의 이집트가 이 끼쳤을 영향이 훨씬 더 막대했을 것이다 싶었습니다. 이 4천년 전이라 상상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기분이 막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 피라미드를 보는데도 이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유 딱 한 가지였어요. 혼자 있는 기분이 든 겁니다. 물론 일행이 있었지만 별로 안 친한 일행이었거든요. 이 웅장한 이 건축물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봤다면, 이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봤다면, 내 친한 친구들과 함께 봤다면 하는 아쉬움만 잔뜩 남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고작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거 보고 왔다는 자랑밖에 없거든요. 나는 그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 웅장함을 느끼는 순간에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 함께 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 전우익 선생이 쓴 그 책 중에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요. 혼자만 구경한들 무슨 재민겨 싶었습니다. 이 허전함 달랠 수 없었습니다. 이 잔치집이라든지 어디 모임 다녀오실 때 간혹 맛있는 간식 나오면 어머니께서 이 한두 개씩 챙겨주실 때 있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뭐 사먹는 뭐 별 귀한 음식도 아닌데요. 한두 개 그 감질나게 먹는 그게 참 맛있었어요. 한때는 그런 사람들 보고 궁상 맞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뭐 철이 없었던 거지요. 별것도 아닌 음식 한두 개 챙겨오는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음식 자체가 귀한 음식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낮에 좋은 곳에 있었는데 아, 네 생각이 났다. 이 표시지요. 맛난 음식만 보면은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 어머니들 심정이 항상 챙겨가는 거죠. 아, 너도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는 뭐 아직도 간지러워갖고 막 챙겨가고 이런 게잘 못합니다. 막 그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저희 아내는 가끔 뭐이 초코파이나 과자 한 줌을 챙겨오곤 합니다. 우리가 뭐 과자 하나 뭐못 사주는 형편이라 갖고 챙겨오고 이런 것 아닙니다. 챙겨오는 그 초코파이 하나가요, 엄마의 그 마음입니다. 엄마가 오늘 낮에 과자 먹을 일이 생겼는데, 그때, 아, 네 생각이 났다라는 표시입니다. 아이와 같이 먹고 싶었던 그 엄마의 사랑이죠. 그걸 갖다가 집에 오니까, 어이, 웬 초코파이가 있냐 하고 남편이 떡 집어 먹으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죠? 예. 괜히 그별 것도 아닌 그거 안 먹어도 그만인 그거 한개 먹었다가 욕만 같이 먹습니다. 예. 물론 남편을 위해서 밥을 챙겨올 때가 있긴 한데,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상 차리기 귀찮은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에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혼자만 좋은 건 먹고 혼자만 누리면서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자본주의에서 소외, 그 alienation이라고 하는 그 소외가 문제됐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사회주의가 출현하지요. 이들은 함께 사는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를 이념화하고 제도화했습니다. 이들 사상의 근간에는 이 휴머니즘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꾼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뭐그 결과 다 알잖아요. 1990년에 그 냉전 종식되면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뭐 모든 실험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지요. 뭐 분단 당시에 그 진보적인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북한으로 가고 이 민족주의 우익들은 다 남아있습니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실험 역시 실패했지요. 모든 이념과 사상은요, 휴머니즘이 근간이 되는 순간 흔들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우선시되는 순간 하나님 몰아내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 탄압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는 비인간적인 요소들을 몰아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신과 같은 개념들, 관념들. 하나님이 인간을 억압한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큰 신학교는 평양에 있었죠. 평양신학교. 북한이 하도 종교 탄압하니까 이 목사님들 다들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이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은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기에 반드시 다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물론 진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진리가 둘일 수는 없어요. 그 수학 증명 중에 동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A가 B이면 그 역도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에 반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여러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보수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노동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여럿이 모여서 함께 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주님께 기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그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신비이고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다름 아닌 주님의 몸이 가진 비밀이기도 하지요. 저는 그 보수신학을 공부했고 또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명의 목사이기 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정치적인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뭐 제가 좀그 진보적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제가 지금까지 이 찍어왔던 국회의원들이나 이 대통령이 그 당선된 경우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찍으면은 다 떨어집니다. 항상 뭐 번호가 저 뒷번호가 있으니까요. 학생 때에 나도 뭔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빠듯한 그 학생 살림이었지만 이 정당 회비를 내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활동이야 해봐야 뭐 정기 당원 협의회에 참석하는 정도였죠. 사실 이 봉금의 이 종말론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너무 많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 군소 정당이지만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이 거대 여당과 투쟁하고 이 거대 야당을 또 비판하면서 싸워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뭔가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데 웬걸 이 거대 여당 뭐 거대 야당과 싸우기도 전에요. 쪼맨한 정당 안에서 막 우리끼리 피 터지도록 싸우는 겁니다. 용어도 막 이상한 용어 사용해요. 다들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다 제가 거기 있었던 데가 관악 당협이었는데 절반이 서울대생이었어요. 매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조그만 지역 당에서요, 자기가 대장할 거라고. 딴 데서 이 진짜 대장 노릇 못해가 환장한 사람들 온것 같더라고요. 막 나중에 저한테는 막 당원 동지도 막 입장을 확고히 밝혀야 된다. 막뭐 저한테 막 보라는데, 저 무슨 말인지 알아도 뭐 하고 있는데, 뭐 정말 이좀 도라이들 같아갖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이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이렇습니다. 선행 조건이 항상 있어요. 내가 대장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대장이 되면 뭐 사는 사람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대장 되면 모두가 기회가 평등한 세상 된다는 거죠. 막상 대장 돼도 그래 못합니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 안 하거든요. 게다가 능력도 없고요. 자원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쁜 놈도 착한 놈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모르도르 같은 곳이 우리가 세상 사는 이 세상 아닙니까? 다 뒤섞여 있는 착한 놈도 나빴다가 나쁜 놈 같은 놈도 갑자기 좋았다가 이 선명한 일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참된 지도자,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의 기적이 나오죠. 14장에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고, 15장에는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14장과 15장 모두에는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장 14절에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고 있고요. 15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는 자기를 지도자로 뽑아달라, 나를 선생으로 좀 추앙해달라는 요구 없이 그저 먼저 음식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와 빵,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우리 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한 보따리 음식으로 그 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지도자 그리스도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장으로 모시지 않아도 먼저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의 현실 정치와는 정반대라 할수 있지요. 사도 요한도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마태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재밌는 말을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이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5천 명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겠다고 하니 예수님 도망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자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나를 뽑아주면은 내가 너희들을 배불려 주겠다 하는 세상 지도자들과 달리 먼저 배불려 주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지도자로 뽑아주겠다라는 사람들을 피해서 달아나셨습니다. 자신이 높아져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사람들을 위한 일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요,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 꿈꿉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보고 죽는 사람들 없는 세상. 옥수수죽 한 그릇, 살 그릇, 살돈 없어가지고 설탕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 학교 갈 시간에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사금 채취하는 아동 노예들이 사라지는 세상. 모두가 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날수 있는 세상 꿈꿉니다. 그 꿈은 남을 위한 꿈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꿈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재미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배불리 먹고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조금 걸어가는데 이 샤타를 이미 내린 그 쇼핑센터 앞에 담요를 갖다가 막 둘둘 말고 있는 노숙자를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그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누렸던 기분이 싹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큰 죄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야, 우리가 저기서 웃고 떠들고 이 식당 종업원들에게 대접받는 동안 저자는 뭘 하고 있었을까? 무슨 잘못을 그리 크게 했다고 저기 적을 수 있을까? 그리고 든 생각이 이 세상 누구나 이렇게 근사한 곳에서 나처럼 식사를 하고 따뜻한 방 안에서 찬바람이 부는 이 겨울의 운치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자를 가엾게 여길 수 있겠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 맞다나 세상 끝날까지 그런 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양심을 괴롭힐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결코 그런 책임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둘수 없는 것 바로 그 때문입니다. 누구나 배부르게 먹고 누구나 등 따시게 겨울 날수 있는 그런 세상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능했던 순간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사각지대는 늘 있기 마련이고 그 어떤 존경받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리사욕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금 모르도르 땅을 묵묵히 걸어간 프로도 일행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은 오만한 자의 방만한 꿈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원대한 꿈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체제나 사상도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로울 것이고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배가 부른데 내 이웃은 굶주리고 나는 좋은 음식 먹고 있는데 내 이웃은 풀죽 먹는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합니다. 내 자녀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좋은 시설에서 운동하며 살아가는데 남의 자녀는 고사리만한 손으로 커피콩 따고 있는 이 불편한 가책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섣불리 해결해 보겠다고 덤벼봐야 때때로 좌절만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여서 그저 염세주의자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장차 당신께서 이루실 그 나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세상을 간절히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제 뭐 뜬금없지만 그 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그 상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부 예배에서 참 큰 실망을 줬습니다. 아무도 못 맞추셨는데. 아니 이 쉬운 거를 너무 쉬워요. 그래서 좀 빨리 손을 드는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요, 글자 수가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여섯 글자입니다. 예, 저. 없습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이런 거 하고 안 놀았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 아, 놀새 없었습니까? 아, 예, 뭐 놀새 없었다니 할 말이 없지만, 예, 아,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섯 글자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다 배불리 먹고.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이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이 두 구절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 구절들입니다. 여섯 글자. 항상 기뻐하라. 다 배불리 먹고. 예.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이 마가가 기록한 부분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죠? 6장 42절입니다. 그죠? 6장 42절. 다 배불리 먹고. 예. 저 참 그 다른 이유 아니라 짧아서 참 좋아하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두 번 나왔지요. 그죠? 예. 근데 한 줄로 끊기진 않았지만 두 번 나왔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이 다 배불리 먹고를 딱 한 절로 끊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을 봅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온 백성을 다 배불리 먹일 수는 없겠지만 주님 우리에게 오시면 다 배불리 먹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것도 몇 광줄이나 남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에 가도요, 딱 가면은 먹을 양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시면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그러한 잔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딱 먹을 양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도 넘치도록 남는 그러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세상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 더 먹으려면요. 남의 것 빼앗아야 할 때 있습니다. 굶고 있는 사람 못 본 척 해야 내가 좀 더 좋은 것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있습니다. 내가 조금 편해지려면 남은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을 비관합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할 것 알면서도 이 세상의 이념과 권력에 운명을 맡깁니다. 예수를 믿든 그렇지 않든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마다의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꿈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순간의 기분만은 달래줄 수 있는 마약처럼 헛된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매우 현실적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외롭지 않을 세상, 누구도 춥고 배고프지 않을 세상, 내가 맛있게 먹을 때에 옆 사람도 나와 더불어 함께 배불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세상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섣부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좌절하여서 낙담하지도 않지만 겸손하게 꾸는 그 원대한 그 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 가난과 불평등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엉뚱한 꿈을 꿀 때 있습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거나 예배 자리에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난 곳에서 소망을 찾으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배불려 먹여주실 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미천한 우리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며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를 써보지만 능하시고 긍휼하신 주님께서는 배불리 먹고도 풍성이 남아도를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 꿈꾸기 원합니다. 그 나라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이토록 기쁜 우리의 꿈을 날마다 세상에 전하며 길 잃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